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인 말씀을 듣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오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호와의 간다게 모든 굳고 맡은 권세가 큰 권세가 있는 대시가 예수님이 왔다가 돌아간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갔지 앉으라 하니라. 일년 성경 기전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잔용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면된 판단을 받지 못하여서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였으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를 이르되 청컨대 문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필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저 복음을 전하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968년도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신조 사건으로 제대가 막 연장이 돼가지고 안 밀리고 안 되다가 제가 제대할 때 돼서 제대 특명이 53일 만에 끊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생기 53일자 특명이 난 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약 두 달 정도 일찍 제대가 되는 거예요. 53일에 일찍 제대. 그것도 53일 만에 하루 만에 걸렸으니까. 우리 부대에서는 나를 보고 제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는데 주변 사람 처음 보고 하는 말이 저놈은 제대할 때까지 재수 좋다고. 제가 제대 6월 8일 날 제대를 해서 그해 제가 어린 여름 전도 팀을 구현해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섯 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군이 소보면 복성동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했느냐 하면, 경기도 평택권 진이면 사후동 가는 데 있고, 남사 하는 데 있고, 외임이라는 데, 그리고 바란, 그 다섯 개를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가 여름, 어린이 여름 성경을 학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교사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듬에는 좀 잘하고 싶어서, 성리 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인데,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구하느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인데 성리생활식지의 그 잡지가 목사님 설교하기에 참 좋은 거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리생활을 보는 목사님 한 8,000명쯤 됐어요. 제가 총무를 잘 알아가지고 총무한테 가서 어린이 전도할 테니까 광고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총무는 무료로 우리 광고를 잘 내줬어요. 그래서 25개 교회에서 어린 이름 성경학교 강사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리전도 강사들을 모집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한 20명이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데 20명이 잠잘 자리도 없고 밥 먹을 자리도 없고 특히 남자 여자 이제 젊은 청년들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집을 빌리게 해주셔가지고 탁 팀을 짜서 이제 누구누구는 한 팀은 어디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탁 다섯 개 팀을 나누었어요. 저도 이제 자매들 둘을 데리고 이제 저는 경남 산청 그 다음에 하동 악양 그리고 이제 가만 법수 그런 이제 성주 이곳 이 네 개 교회에 가서 어린이 집회를 했어요. 저 하여튼 막 그 집회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진행하는 추락들 하면 한 사람 타고 또 뒤따라가고 이제 막 그래 가서 갔는데 어린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뒤에 이제 여름이 이제 겨울이 됐는데 그쪽 집회했던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겨울 부엉이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그때 23살이었는데 부엉 강사가 됐어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라요. 보은 장로교회 다음에 저 산청생초교회 그리고 또 진천감리교회 이런 교회들 집회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막 그 집회를 하고 오면 저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김천으로 돌아오면 막 먹을 것도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엉의 강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디에도 이런 복음을 전한 데가 없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야. 보은 장로교회는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김형국 씨라고 그 교회 주동 장로님이고 오빠가 다 집사님이고 그 가정이 양계를 하는데 그 가정 돈으로 교회가 전부 운영이 되니까 파워가 굉장히 세요. 나이가 많은 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자매가 막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목사님 얘기하니까 저를 이렇게 교회 강사로 초대해놓고 연 목사님은 바쁘다 하면 떠나버리더라고요. 안 보려고요.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집사님들이 변화를 받고 기뻐하고 오후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구원받고 말씀 듣고 저 막 그때가 내 생애가 제일 행복했던 때 같아요. 그 이듬해도 어린이 전도팀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오면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공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교제하는 것, 해마다 약 만 명의 어리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200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지만 갈 때 막 굶고 가고 여비가 없어서 추럭 손들어 타고 가고 그래 간 올 때는 막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김천에 있는 동안에 우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막 아주 먹는 게 김천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먹을 걸 주시면 입을 것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수양회를 해요. 수양회 장소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어린이들이 막 200명, 3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 있는 직지사 그쪽에 과원도 빌려가지고 하고 또 일반 교회도 빌려서 하고 막 수양회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로 돌아올 때 막 하루 지치는데 더운 여름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 이제 막 모자란 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교재 같은 거 이제 신청해 놓고 사실 돈이 없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뭐 어느 자매들이 가서 그걸 알고 찾아가지고 막 악곡돈을 들어왔는데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그 말들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 전도하고 어린이 수양회를 또 이제 악곡동에서 하면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막 간증하며 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두고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길 기뻐하셔서 내 속에 일한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다. 그날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먹을 게 생기고 복음을 전하면 옷이 생기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김천 삶에 도배하려고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바빠 도배도 못하고 어느 날 16, 17된 그 자매 둘이 오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요. 성경 공부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집에 가라고. 아, 우리는 김천에서 살겠대. 방으로도 달래요. 또 엄마, 아버지한테 난리나.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다 허락받았대요. 그 처녀 자매 둘이서 이제 방으로도 가지고 밤새 서로 홀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 보면 그 집에 이제 조그만 창이 있는데 창으로 보면 자매들이 막 밤새도록 거의 새벽 몇 시까지 홀치기를 해요. 홀치랑인데 그때 거의 상당히 수비 좋았어요. 이 자매들은 라면 먹으면서 그 돈을 다 우리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매 너희 나이가 17, 16 어린데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게 밤새도록 하고 젊으니까 잠도 잘 안 자서 새벽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그 자매들이 성경을 배우니까 너무 성경이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늘 홀치기 하면서 성경 틀어놓고 홀치기 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아름다웠어. 한번 우리 집 사람이 그 회사 나러 서울 갔는데 자매들이 우리 집에 와서 김치를 담아놨어. 고마워서 보니까 김치가 어떻게 담았나도 기억이 안, 이해가 안 가는데 김치가 썩어가고 있어. 한쪽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던 우리 사람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김치는 소금에 절여야 하는데 그 양 갔다 이렇게 막 담았다. 그래도 우린 참 재미가 있었어요. 없는 게 많고 굶을 때가 많아서 모임에 막 간증이 넘치고 웃고 그 동안에 김천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10명쯤, 20명쯤, 30명쯤, 한 40명쯤 늘어나니까 형제자매들하고 사는 그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형제들이 새벽에 일어나 동태 장사하고 새벽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약간 몰고 채소 이제 떼다가 시장에 채소 장사하고 그 장사를 해도 형제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실 김천에 살 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참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보은 장로교회 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한번 대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내려갈 때 우리가 보은을 한번 들려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 교회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지금도 생초 감리교, 생초 장로교회 거기는 구원받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날 똑 동생처럼 대접해주고 또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 나한테 저 뭐야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좀 안 됐는데 그분들 굉장히 지금도 나한테 친하게 하고 우리 그 진 어디 진주 칸타 타면 꼭 그 내외분이 와요. 내외분이 와요. 우리 이렇게 개떡장이라 하면 그거 줘서 먹으라 하고 막 그래. 그때 그런 분들을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장로교회에 여러 번 갔어요. 그 뒤로. 근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1년 뒤에. 그 제가 이제 몇 번을 그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다 힘없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저럴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목회자 밑에서 자라질 않아서 저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 집회만 계속하던 제가 좀 일을 바꿔서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해야겠다.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길러야겠다. 그때 대구에는 딕 선교사님이 교회를 인도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딕 선교사님 그냥 교회를 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막 돌아가시지 말라고 막 울고 그랬는데 딕 선교사님은 하나님 너희들 인도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자매들 한 30명 되는 자매들하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형제 하나가 공군 소위 형제와 공군 중사 형제하고 그렇게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저를 보고 김천으로 오라고, 아, 대구로 내려, 그래서 대구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형제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간에서 교사 자매들하고 이쪽 몇몇 자매들하고 막 싸우는데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30명, 40명쯤 늘어나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뿔뿔이 흩어졌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되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명동에 시작했다가 파동으로 이사해서, 파동에서 74년도에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76년도에, 74년부터 76년도까지, 그때 성도들이 20, 30명 됐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 신방하고 할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성경을 거의 매일 읽었어요. 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아침 조금 먹고 다음에 오전 내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제가 파동에 있으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그때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읽었는데, 옛날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뭐 별로 좋은 줄 몰랐는데,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막 내 마음에 막 강하게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그런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1년 가도 교회를 나오면 1년 가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 2년씩 3년씩 때도 구원이 애매하고 그랬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 속죄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안수하면서 죄가 넘어가는 그 사실 너무 쉽게 표현돼서, 그때는 저희들 교회 나오면 막 일주일 안에 다 구원을 받는 거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동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조폐공사의 직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한 30여 명 저희 파동까지 교회 오고, 조폐공사 또 젊은 자매들이 조폐공사에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물질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젊은 처녀들이니까 말씀도 잘 이해하고 교회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76년도에 처음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학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선교학교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제가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제가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선교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여튼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조용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보다 잘 되었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아이, 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조용하게 계세요. 그 다음 몇 달이 또 이제 기도할 때 막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은숙이 엄마의 어머니의 오빠예요. 그래, 처삼촌이죠. 그분이 임영빈 박사로 아주 유명한데, 제가 그분 한번 찾아갔어요. 내 마음에 선교학교를 하고 싶은데, 같이 도와서 선교학교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어른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가서 해라. 근데 나는 나이가 늙어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책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막 원서로 된 책을 막 한 짐 주는 거예요. 저 막 영어를 몰라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책들인데 와서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곤 하였다 해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막 용기를 주면서 내가 몇 년만 젊으면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 하기 너무 어렵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문제 없으니까 해라. 1976년도에 처음으로 5명의 학생을 모집해 놓고 선교학교 공부를 해요. 근데 김동성이 이제 그때 고3 2학기인데 학교 중퇴하고 선교학교 들어왔고, 김부호 형제, 뭐 이헌호 형제, 그리고 자매들 둘, 5명의 선교공부를 하는데, 한참 이제 선교공부를 하면은 문이 삐그덕하고 열려요. 그러면은 다 긴장을 해요. 김동성 형제 할머니, 엄마, 친척들이 와서 막 수라장을 벌리는 거예요. 김동성이 두드려 패고 막 머리를 쥐박고 또 그래야 또 가면 좀 있다가 이제 김무호 형제 집에서 와서 그 선교학교라고 해서 뭐 좀 학교가 저 예배당 구석방에 아이들 한 너댓 명 앉혀놓고 새파란 젊은 것들이 하니까 누가 봐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교학교가 시작됐는데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선교학생들이 복음 전에 구원 받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저들이 어렵긴 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전 내내 성경 공부해요. 그 점심 먹고 나선 파동을 다 뒤져요. 우리 이제 그 뭐 파동에 5명쯤 나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지치마다 뭐 우리가 안 가는 집이 없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장로교에 다니는 목사들이 막 내한테 전화를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구원받는 자매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음식이 생겨가지고 빵 구워 먹고 나면 막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막 목요일 날 조폐공사 가고 또 이제 시내 전도 가고 축호 전도 가고 그 구원받고 사는 삶 속에서 매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아요. 어느 한 분 김동석 형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 그 이혜경자매라고 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성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혜경자매 구원받고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한 여학생이 서너씩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고생이 한 서너씩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 얘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거의 대부분 청소하고 뭐 그리고 아이들도 돌보고 우리 은숙이도 안아주고 그러나 그 여동생 여학생들이 자기 교회에 나온 학생이 회장이라고 하면서 머리 빡빡 깎은 학생 하나를 데려와서 이름이 김동성이었는데 학생이 교회에 나갔는데 학생이 회장이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구원 받았냐 물어보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나 김동성이 제가 학생의 회장인데 구원 안 받았다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구원 안 받은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이 김동성 형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경산에 놀러를 갔어요. 친구들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경산 놀러 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키가 좀 어눌하신데 어두우신데 아버지가 기차 철길을 건너가시다 기차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그 기차가 없는 걸 보고 지나갔는데 기차하고 부딪혔어요. 기차가 막 기저귀에서 못 들으셨어요.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는 날 어머니가 김동성 형제를 밤에 잤는데 깨우시더니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친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김동성이 데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스님하고 불공을 드리고 대진 사람들로 밤중에 갔어요. 불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데 김동성이 학교 다니고 학교 학생인데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난 교회 다닙니다. 절 안 합니다. 갔는데 다 엄마하고 다 스님하고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막 자기 어찌서 같이 절을 해버렸어요. 절을 하고 난 뒤 우상에게 절했다는 그것 때문에 시켜버렸다 양심에 굉장히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동성 형제가 우리한테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가는데 학생 집이 어디예요? 하고 우리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 집 가르쳐주면 우리 찾아올까봐 오기 싫어하는 눈치예요. 그걸 어디냐면 이렇게 비싼 전도관 D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아 그 김동성 학생 그랬더니 우리 그 이형제라는 형제가 아 목사님 그 김동성 형제 집 찾을 것 같다고 비싼 전도관 뒤에 집 몇 채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찾아갔어요. 전도관 뒤에 집이 있는데 김동성 형제는 우리가 찾아오지 말라고 집 주소 가다가 그냥 비싼 전도관 D라고 하고 다시 물어가니까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안 물었거든요. 그리고 비단 전도관 뒤에 가보니 집이 두 채인가 세 채가 있는데 첫째 집에 들어가서 여기 김동성 학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김동성에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예수 믿는 건 뭐랄까 밖으로 나가자고.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길가에 가로 밑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김동성 형제가 대성교회의 학생회 회장인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학생들 모임 가운데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생 회장 2학년이 하는데 3학년은 입시 준비한다고 하고 2학년인데 3학년 선배들이 막 책상을 발길로 차면서 이단 이야기 들었다고 막 대적하면서 막 그래서 김노노 형제가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자기가 학생회 회장인데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학생회 회장이 누구 하나 찾아올 줄 알았대요. 한 달이 지나서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자기가 혼자 교회 가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막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내가 학생회 회장인데 한 달을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나를 이렇게 따돌리냐. 근데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김노노가 마음을 다 열은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못 찾아오고로 일부러 집을 자세한 건 비산 성, 저, 전도관 뒤라 그러는데 비산 전도관 뒤 어딘데 막막한데 일부러 찾아와서 길가에서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야 여기가 참 교회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교회를 아주 쉽게 분리해서 나왔어요. 김동훈 형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둘이 끌어주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파도 있는 사람 하나 둘 구원을 받고 시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파도에 있다 내당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내당동 이사는 실제 막 어떻게 보면 술집 골목으로 이사를 갔어요. 낮에 모르고 예배하는데 조용했는데 밤 되니까. 그냥 식당 그러고 문을 닫아놔서 그냥 식당인 줄 알았는데 전부 술집이더라고요. 예배당 아래 천도 술집이고 저녁 때만 막 아가씨들이 야한 화장을 하고 막 치마 저걸 입고 예배당 도는 입구에 줄을 서가지고 끌어당기는데 형제자매들이 잘못하면 다 걸로 끌려가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있으면서 우리가 막 너무 괴로웠거든, 술집 앞에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나면 탁 말세다. 아래층은 술집 2층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뭐, 아래층은 두만강 찾고, 2층은 요단강 찾는다 하고 막. 그 저희들이 그, 정말, 그래서 우리 형제아들 마음 속에, 술집 2층에 있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예배당을 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을 사자고 해서 대구에 형제 자매들을 알아봤는데 내당동에 밤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이 간의 공장으로 쓰는 건데 한 50평쯤 되는 예배당인데 아주 허술한데 수레가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 이제 그걸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오순균 형제가 서울 마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를 보고 주일마다 한 번씩 서울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날도 주일날인데 서울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몇몇 집 신방을 갔는데 첫째 집에 신방 간 집이 자기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는데 제대가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있었다는 거죠. 한 4년을 지난 친구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진짜 갈 데가 없어 어려워가지고 이쪽에 땅을 샀는데 아주 하나님 땅에 싸게 주어서 그래서 공장을 하면 사는 축복에서 살 그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 집이 우리 자매님 집인데 그 자매님이 사글스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를 얻게 된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집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잘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낮에 갔던 두 집 그 간증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간증을 왜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물질을 뭐 가지고 믿음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구의 반곡에 예배당을 사기로 작정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대구에 내려왔어요. 대구 왔는 형제들이 막 기뻐하면서 계명대학교 앞에 성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팔려고 나왔는데 6,500만 원이란 거예요. 여러분 1970 그때가 8년도 79년도 그때인데 6,500만 원, 뭐, 천문학적인 숫자거든. 그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미쳤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6,500만 원짜리 건물을 사? 그래, 이제 형제 자매들 모인데 이제 수요일주 예배 마치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이 있는데 형제들이 새로운 예배당을 살려고 하는데 반곡에 거기는 2,300만 원이고 계명대학교 앞에는 성일교회 그 건물은 6,500만 원. 어느 거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는 2,300만 원짜리 하고 싶은 거야. 돈 막 6,500. 이게 막 돈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6,500만 원짜리 하자는 거예요. 나 형제들이 정신이 있어 싶고 나도 아이 그래도 안 되면 저들은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난 어쩌라고 막 그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전 진짜 6,500만 원 주고 살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교회 가서 깎자. 안 팔려 할 정도로 깎자. 그래가지고 팔락하면서 하고 안 팔면 치우자. 그래서 형제들 한 서너 때리고 그 교회 갔어요. 우리 뭐 새파란 젊은 총각 같은 사람 셋이 갔고 그쪽에서 이제 나이 많은 널쑥한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 방에 앉았고 저 밖에 마당에 서서 여기 예배당 사는 것 때문에 왔다고 아 돌으라고 뭐 별로 돌아갈 것도 없다고 내가 생각하기를 6,500만짜리를 얼마에 사작하면 안 살락 안 팔락할까? 그 생각은 4,700만 원 정도 되면 안 팔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형편이 그래 안 돼서 예배당이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가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산해 많이 장만해도 4,700만 원 장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4,700만 원을 팔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쪽 교회 4,700만 원에 파시진 않겠지 않습니까? 제 사기 어렵다고. 그래. 알고, 그렇게 알고, 제 가보게 딱. 그 목사님하고 장모님들이, 아니, 기왕 왔는데 들어와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커피 얻어먹는 거야. 나쁘지 않지. 지금도 이해하는 커피에다 뭘 탔는지. 그분들 이야기한 제가 다 홀렸어요. 그래 4,700만 원 내가 큰 소리 쳤는데 5,500만 원의 가격을 결정하여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예배당 문을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내가 미쳤지 5,500만 원 왜 이렇게 계약을 했지? 근데 형제들 같이 갔던 형제 날 보고 야 목사님 흥정 너무 잘한다고. 그 예배당을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뭐 5,500만 원쯤 이렇게 했다가 한 뭐 6,000만 원 그래 깎아 올 줄 알았는데 4,500만 원 팍 쳐가지고 4,700만 원 쳐가지고 5,500만 원 사 우리 목사님 흥정한 거 너무 잘한다는 거야 형제들이. 나는 속으로 이 5,500만 원짜리 예배당 어떻게 사? 어떻게 사? 불가능해. 우리 형제 아버지가 계약금을 그때 얘네가 다 떨어서 350만 원을 냈어요. 형제 아버지한테 350만 원 띄었다. 너 교회에서 350만 원이 적은 돈이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나만 젊지만 그런 짓을 했느냐? 저는 봤어요. 그날부터 우리 형제 아버지 돈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형제 자매들이 물질을 가져오는데 꿈 같았어요. 그때 제일 큰 고액근이 10,000원짜리였는데 저 때마다 그 재정 맡은 형제가 007 가방에 돈이 가득 가득 들어오는 은혜에 가져가면 우리가 막 최고의 고객이 됐어요. 그날부터. 그게 5,500만 원인데 5,000만 원까지 채워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 500만 원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 아버지가 장로교 다니는데 그분이 돈을 이렇게 좀 주선해 줘서 피절 내서 200만 원짜리 두 곳에 해서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나머지 100만 원. 그래 그 예배당 건물을 다 샀어요. 우리 그 예배당 살 때 실내 평수가 54평이었는데 얼마나 커 보이는지 끝이 안 보인다 그랬고 이 강대상 요거보다 좀 더 크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하면 그냥 예배당 바닥에 들어 누워 자고 막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예배당 사고 나니까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복음을 전할 줄도 몰랐는데 파동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쫙 보여주어서 복음이 양 잡을 때 막 그 피가 양을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 더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84년도에 서울로 이제 옮겨왔었어요. 서울에 옮겨와서도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8장에서 구스네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립을 연결해서 구스네시를 구원받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앞을 못 보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복음을 전 믿음을 세워주더라고요. 고넬료가 진지하게 주를 섬기는데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마음을 분석해 보면 1차적으로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자꾸 복음 전하는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복음 전하는 부담을 피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용히 내 마음에 힘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해서 길을 열어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뜻 보니까 사단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 어렵다, 귀찮다, 아유 어떻게 전하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아이 그 이야기 아이 그냥 전하지 말자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붙였어. 너는 그만 입만 벌리고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만 해. 내가 구원시킬게.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리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떠오르고 말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가나 대통령 영부인하고 복음을 들을 때 영부인이 제가 조금 마치고 차 한잔 하고 가시자고 권했는데 영부인이 마치고 바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겠다고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내가 영부인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10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자.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10분이 지났어요. 눈치를 봐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15분이 지났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한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통령이 몸이 위중한데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아, 예. 저한테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30분만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 하느냐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면 됩니다.
저 영부인이 저를 구원받고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것 처음 봤어. 그 이튿날 차를 보낸 날 당신이 직접 오셔서 대통령 타는 차에 나를 타게 하시고 영부인 차에 당신 타게 하시고 경호원차 따로 세대 똑같은 세대 똑같은 누가 봤으면 그 차에 대통령 탄 줄 알았을 거야. 대통령 구원 받으시고 난 뒤에 대통령 그 아주 불편하신데 일부러 영부인이었던 차를 타시고 다 우리 있는 데가 데리다가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그래 돌아가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2000년도에 나환자촌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환자촌에는 교회 목사님들만 한 10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복음을 전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다만 주님께서 내가 복음 전화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물론 처음엔 비웃어서 막 구원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고 마귀가 부담스러운 마음도 주지만 자세히 마음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분들을 연결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간증하고 어떻게 제사함 받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아이, 바쁘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들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간증을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끌어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들레가 꽃을 피해가 씨를 낙하산을 태워서 날리는데, 그 씨가 다 민들레가 되면 지구가 민들레로 덮인대요. 거북이가 알을 낳아 그게 다 거북이가 되면 바다에 물이 있을 데가 없대요. 거북이로 다 찬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적당하게 민들레 씨 가운데 얼마는 죽고 얼마는 떠내려가고 얼마는 뭐 바람에 날려가고 그리고 얼마는 싹 나다 죽고 그래도 민들레가 계속 생존하는 것처럼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와가지고 바다로 기어간다 수많은 거북이 공중에서 애들이 쫓겨보고 그래도 바다에 여전히 거북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다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한 다 구원을 받으면 3년 안에 지구사하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도우시는 걸 믿으면서 조용조용하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행복해졌는지 어떻게 제사함 받았는지 차분차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성령이 일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